어제 아침에 읽었던 19장 말씀에 이어서 20장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19장에서 이루어졌던 비극적인 한 사건, 레위 사람의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나누어서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12지파 모두가 격동하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20장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부터 다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단은 최북단을 말했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을 말했는데 최북단에 사는 단 지파에서부터 최남단에 사는 부엘세바 사람들까지 다한 곳에 모였고,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 땅에서도 나왔다고 했는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곳에 예전에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살았던 백성들까지도 다 대표를 보내서 이곳에 미스바에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미스바가 모임의 장소가 되었던 것은 모임을 가질 만한 넓은 평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실로가 멀지 않았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성막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에는 영적인 신앙적인 중심지로 삼고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심부하던 곳이어서 성막 가까운 곳에 모였고, 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가 또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이곳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 이 피해를 입었던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을 소상히 말을 하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흥분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망령된 이런 그릇된 일을 우리가 용납하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에 강하게 질책하고 응징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그래서 영쟁을 위해서 40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 베냐민 지파를 대응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회의의 결론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했습니다. 베냐민 한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동맹을 맺고 이한 지파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것인데, 그 수를 상상해 보면 이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서 모인 군사만 40명인데 이 베냐민은 군사를 다 모아봐도 3만이 채 되지 않는 2만 6천여 명의 군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가 함께 모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 이 일을 꼭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약간의 무리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매우 신중하게 이 일을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당사자였던 레위 사람을 불러서 진상 조사를 해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사절을 베냐민 지파에 보내서 이런 일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있었고 베냐민 사람도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시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베냐민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당사자들을 내어주기를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대응해서 전쟁으로 대응할 각오를 하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 지파 사이에 전쟁이 생기는 내전 양상으로 확산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전쟁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전쟁이 다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상대한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왔던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이었지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크게 행정적인 일치를 가지지는 않았고 통일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지파들이 서로 느슨한 동맹체제를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지 한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군사 40만을 모아서 대응하는 이런 일은 일찍이 이 300년 사사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서 가급적인 전쟁을 피해보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내서 당시에 불량배들만 처보하자는 것을 제안했지만 베냐민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불가피하게 전쟁이 내전 양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베냐민 지파의 몰락으로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이 과격하게 군사 대응으로 함께 나왔던 것은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인데 베냐민 지파가 유명한 것이 물맷돌 부대였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베냐민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활쏘기와 물매에 능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활과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데 아직은 그들이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이 물맷돌이었고 이 베냐민 사람 특히 물맷돌을 잘 사용해서 한번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있어서 그 군사력과 군사들의 전투력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이 베냐민이 과민 대응하면서 전쟁이 촉발되게 되었다는 측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을 진압하게 제압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베냐민을 쳐야 되겠습니까? 울며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 18절에서 23절에서 27절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마지막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을 응징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베냐민을 응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29절에서 49절 말씀까지는 제3일째 전투에서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전사하는 것으로 전쟁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베냐민의 군사가 26,000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25,000여 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완전히 괴멸되고 전멸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에서 젊은 용사 25,000명이 죽게 되니까 베냐민은 앞으로 종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만큼 큰 환란을 당했고 완전히 종족 자체가 몰락할 위기에 처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서 다음 장 21장 말씀해 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이 베냐민의 종족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연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생각하는 것은 베냐민의 무리한 전쟁에 대한 의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12지파의 연합군의 40만 군대에 베냐민의 2만 6천 명 군대가 대응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상대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었다고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그 잘못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통해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였더라면 이런 전쟁이 필요 없는 전쟁이었죠. 스스로를 정결케 만드는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화가 더 크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고 하는 이 자정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냐민은 그 자정 능력보다도 범죄한 사람들을 숨겨주고 은퇴시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커지게 되었고 지파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져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고 스스로를 정결케 만들 줄 아는 교회 내부의 자정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렇게까지 멸절하도록 하는 전쟁도 정당했던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그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전쟁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죄에 대한 응징은 죄 지은 것에 합당한 분량이 되어야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고 그것이 또 무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나한 다음에 자기 나라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게 되는데 그 자랑한 것 때문에 나중에 왕궁이 탈취당하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 과시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할 줄 알고 분노도 절제할 줄 알고 욕심을 가지는 것도 지나침을 경계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절제할 줄 안다면 또 응징하는 것도 베냐민 사람도 그렇게 씨를 말리듯이 다 죽여 응징되는 건 아니었을 텐데 꼭 이런 무리하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만 해결책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에서 돌이켜보면 하게 됩니다. 범사에 절제할 줄 알고 적절하게 과유불급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좋은 지혜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줄 알고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정결케 만드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변화와 회개를 만들어낼 줄 아는 신앙인다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툼과 전쟁이 아닌 평화와 협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지혜를 가진다면 역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얻는 아침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정결케 할 줄 아는 능력과 이 자정의 능력과 절제할 줄 아는 힘이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